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죄송합니다. 17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디빔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원망하면 내게로 물을 던지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가고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나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이는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사와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 예. 오늘 마사와 무리바가 어떤 의미인지 7절에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대로 명령하였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그들이 피부적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돌보심과 지도하심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합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갔죠. 출애굽기 13장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 육지같이 건너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선 후에 이제 마라와 또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산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르비딤 그 이름의 뜻은 휴식처 뭐 쉬는 장소 그런 뜻으로 시내산 북쪽에 한 20km 정도 떨어진 평야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대를 갖고 도착해 보니까 기대와 달리 오아시스나 먹을 물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가다가 그 기대에 만족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길에 있는 수많은 난관이 봉착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과 또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살지 않으면은 험악한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기자 백성들은 모세를 명해서 다툽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은 그냥 투정 부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고 행사하듯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3절 4절 나오겠죠?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느낀 위협은 그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대안과 해결책을 찾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원망부터 하는 습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반복, 뇌파돌이에요, 뇌파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예. 마라에서도 그랬고, 신광야에서도 그랬고, 그죠? 또 르비드면 또 그럽니다. 또 민수기 가면 또 나오죠. 길이 험하고, 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우리는 원망은 결국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지도자 역시 원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요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대한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가 결코 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행위는 바로 불신앙에 나오는 것이고 이 불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바로 불신앙과 원망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수없이 보고 체험해 왔지만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는 극한 상황에 부딪히자 그들은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면서 직접적 물을 달라고 모세야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음이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무턱대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좀 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리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장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해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비딤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르비딤 사건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발행한 그러한 일정이지만 거기에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떠나서 그러니까 명령대로 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한 번의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은 우리 인생께도 시험과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사업은 또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는 내가 있는 가정과 시련은 여전히 고통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갈로 인해서 이성을 잃었듯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메말라서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이성을 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조절장애 그렇게까지 할 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성의 끈이 놓아지는 사람들 모두가 정상이 아닌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말세당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인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빌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입길 주의 등 축원합니다. 자, 르비딤 사건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고 믿음대로 살려야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라암셋 애굽에서 발행해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그냥 잘 살펴서 직선거리로 가면 열흘 거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쪽 광야길로 그들을 우회하고 또 순환시켜서 거의 40년을 인도하십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광야학교에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 자, 이들은 어떠한 문제에 답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정에 어떠한 문제에 답을 제시해야 될까요? 문제를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답을 제시할까요? 오늘 이들의 문제 뭐였냐? 이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줘라 라고 명령 같은 요구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 되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대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2절 또 7절에 말씀드리면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으며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다투었고 하나님조차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냐 안하냐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다루시는 문제에 쓴 문제의 두 개의 답이라고 써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지명이 생기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마사는 시험했다는 말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을 신앙에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그 문제의 답안지는 뭐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제출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다투었고 돌을 들여서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봉착했던 그들의 써놓은 답안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게 처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이름이 함께 붙여졌는데 우리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다시 반석을 쳐서 물이 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 이름도 무리바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름은 같아도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지명이고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본문은 가데스 즉 가나안 목전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시간도 오늘 여기 그 가데스 무리바죠. 그래서 오늘의 현장은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죠? 얼마 되지 않은 느딤이었고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본문은 이제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거의 40년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다투었다는 그런 모세와 다투는 그런 답안지를 제시하지만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다투어요? 하나님과의 다툼이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모세는 왜 자기와 다투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제 다투었다는 표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이상의 짙은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거셌던지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지경이라는 그런 호소하는 내용이 사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모세와 따지려는 그런 지적이라고 어떤 학자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돌로 치겠다는 것은 그들이 내린 사형의 선고이고 집행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을 피해 입혀 죽을 지경이 됐다는 원인이 모세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분명히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과장이에요. 뻥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6장에서도 있잖아요. 신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애굽에서 가마 굽는 옆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과장된 표현이에요.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고기를 찾아서 먹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거 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모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물이 가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 또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인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시험했느냐 세 가지를 말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 사건 그리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리하심을 이미 마라에서도 경험했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거의 명령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뭘 시험했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재앙과 홍해 사건에서 그들은 이것을 확신할 만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 확신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악화된다고 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줬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여호와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하고 지금까지 노정을 걸어왔음도 분명한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나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다툼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냐?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 종종 왕왕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겠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무명 시인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 그죠? 너무나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걸어온 그 모래의 발자국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면서 주시는 제출하는 그런 시험의 문제는 늘 제출됩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제출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답을 풀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다뤄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마스와 무리바, 이 사건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 둘 다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반석을 터쳐서 물이 흘러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사람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하고 그 일에 긴가 아닌가를 그렇게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해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시편 106편 13,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말씀은 이 시편에 쓴 말씀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마르에서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에게 만나를 주셔서 식탁을 차려주신 것을 매일 반복해서 그 주신 것을 먹고도 잊어버린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거기 13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수양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섬기는 시험이나 그 뒤에 하나님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그 길들을 갔던 광야의 길을 걷고 만나를 먹고 그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았냐? 그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라 됩니다. 오늘 리빙 사건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그 속에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지만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에 두 가지 대조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갈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난 저들의 기갈을 면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 목이 타는 기갈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방황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석의 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나일의 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오늘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1절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기에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행했다라고만 했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어떻게 200만이 넘는 백성이 다 풍족하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에 솟아난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가른 즉 물이 흘러나서 많은 땅에 강같이 흘렀다. 200만이 먹고 생축들이 먹으려니까 졸졸졸 흐르는 또랑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강같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17장에 나타난 사건만으로 반석에서 물이 얼만큼 흘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이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근처의 마른 땅을 강처럼 덮었다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넘쳐서 강이 되는 샘물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강물, 풍성한 축복의 물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원도 심판도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내신 모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치다는 얘기예요. 치다. 스마이트. 그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동사인데 그 어근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 예언이라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할 때 이 맞으며가 오늘 모세가 반석을 치는 나라 독대한 단어예요. 죽이다 그리고 때리다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냥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에 the rock 그 반석이에요. 정관사 더 그거 지명하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 하지 않고 대신에 한 바위 그 반석을 치라 말합니다. 그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서 모두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생축들을 살리게 합니다. 후일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친 그 반석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반석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호렙산의 반석이라는 그런 단어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의 중요한 이유는 그 반석이 누구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반석이라 말하지 않고 그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반석. 그 반석이란 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한번 이 반석을 칠 때 한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치라 명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무엇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고 엄마가 불평하는 그들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호렙에 한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냥 반석을 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어 서겠다. 반석에 누가 선다고요? 하나님이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치라는 얘기예요? 그 반석인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쳤는데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를 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은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쳐고 진노해야 마땅한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맞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경찰서에 가면 내가 잘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릎 꿇고 부모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보혈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감당할 죄 몫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가람이 해결됐고 그 목마름의 문제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을 치는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생축을 기가를 해결해 주십니다. 르비딤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외관 역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고운 모양의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대로 마셔서 영 기가를 해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출애굽기 16장에 보여진 것이고 또 구원의 생수, 생명의 생수, 기쁨의 생수, 은혜가 생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17장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가지고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찢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 피가 영원한 구원의 물줄기가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 앞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막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뭐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목말라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그리스도부터 나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거기에 그런 예를 써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죽으셔만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깨트림을 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정작 죽어야 되고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인데도 주님께서는 그 자들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 그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석에 서 있을 때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깨지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저희 목자 대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이 반석 깨지는 사건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만 백성을 영적 갈증에서 구원하실 사건을 상징한다. 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영혼의 기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깊숙이 자리잡고 말하는데 이 영혼의 감각이 그나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그 영적 갈급함을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40편에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면서 그 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면서 죽게 대한 열망과 갈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고 행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7도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적한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굉장한 갈증을 느낍니다. 자식을 위해 걱정해서 타는 부모의 갈증을 느낍니다. 많은 자들이 이런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밖에서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이런 노력은 뭐일 뿐이다? 헛된 수고일 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터진 운동에서 생수를 찾고 그 터진 운동에서 만족지 못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한다면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앞에 서게 되고 내 마음이 터진 웅덩이 같아서 그 모든 걸 채우고도 채우고도 채워지 않는 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강수 그분의 끝에 흘러나오는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어요. 망설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깨어진 반석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우리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Fix on. 그 앞에 고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또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우리는 그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신령한 만나와 참된 생수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폐회성 부르게 되는데 찬송가 거의 309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생수를 통해서 결코 이 세상 보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시원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사와 무리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또 진노로 인해서 진멸되어야 했지만 하나님 대신 자신의 치심을 통해서 물을 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를 치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라 나를 깨뜨려 그래야 거기서 나는 생명수 너희가 산다는 그러한 모세에게 드린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대고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생수 앞에 기갈하지 않냐고 그 물을 마시고 생명수 안에서 기갈함이 아니라 목마름이 해결되고 기쁨이 해결되고 감격 속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